글씨아는 언론사이면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만들고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프리케어 피플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자꾸 말이 이게 재미가 없어. 내가 하면서도 지금 속으로 아씨 이거 뺄걸 자꾸 생각이 드는 거.
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정말 점심 먹을 때처럼 편하게 말하세요.
네. 약간... 마음 편해요.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편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젠트리피케이션.
아,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제 제 앞은 여전히 호환주 기자님 계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취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많죠. 많이 좀 기자 생활 한 10년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생각나는 거 제가 이제 그 민주노총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그 민주노총 찻길 건너편 그러니까 경향신문 건물 있는 맞은편에 되게 잘 지어놨어요 이제 건물들이.
아, 예, 예. 거기 뭐, 건물 잘 지어져 있죠.
예, 서울시 무슨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재개발 지역 그래가지고 막 엑스표 쳐져 있고 막 유리창 깨져 있고 막 그랬던 지역이에요. 네네. 재작년인가 그걸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있었던 분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좀 취재를 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네. 아버지 이야기였는데 이분은 이제 방송국 작가라고 자기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 신어의 몸을 잃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일종의 분신 자살이잖아요.
예, 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향신문 맞은편에 거기서 초밥집을 운영을 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옥신각신하고 뭐 버티기도 하고 뭐 중재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분 혼자만 남으셔가지고 보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날 판이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 어느 날 낮에 이제 용역들이 와서 집기를 이제 철거하는 그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이 이제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이제 미리 이제 가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어를 꺼내서 몸에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딩긴 거였죠. 그 당시 현장에서 CCTV에는 이분이 네네. 어떻게 이렇게 뒹겼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철거업체 용역들 진술이라 경찰서 진술이라든가 그런 네. 걸 봤을 때는 그냥 다른 일 이렇게 집기를 철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를 몸에 끼얹고 불을 튕겼다 말릴 틈도 네.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따님 분은 뭔가 석연치가 않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그럴 분이 아니다.
아마 용역들이 괴롭히거나 네. 뭐 이렇고 막 철거 과정에서 막 옥신각신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취재를 부탁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뭐 현장을 가보고 이래저래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현장 고인은 말이 없으시고
그렇죠. 예,
그 현장에 거죠. 있었던 사람들은 용역들밖에 없었고
용역이 솔직하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냥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인 각으로 이제 기사를 썼죠. 근데 아직도 그 따님이 네. 저한테 이제 인터뷰 말미했던 게 좀 잊혀지지가 않는 게 되게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네. 자기가 이제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신지도 몰랐고 네.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도 자기는 딸로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한테 와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분이셨는데 혹시 네가 다니는 방송에 아버지 사연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미디어의 힘을 좀 빌리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따님은 또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런 일을 이제 자기의 업무에 집어넣는 게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 그럼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알았다고 하고 이제 끝났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겪으니 따님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한이 되시겠네요.
아버지의 일을 방송에 그렇게라도 했었으면 아버지의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지는 않지 않으셨을까. 그게 계속 몸내 이 남겨진 따님한테는 가슴에 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견디지를 못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우리 사회 구조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참 모질구나.
단순히 그냥 가게를 내쫓는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한테는 왜 이 따님이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전 잘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게 취재하면서 좀 참 많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혹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자본이 유입되어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축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번성해진 구도심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여러 가지 취재하셨잖아요. 테이크아웃 도잉 같은 경우에도 직접 취재를 하시고 그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아, 뭐 더럽게 걸린 거죠, 뭐.
그러니까 어쩌다가
테이크아웃 도잉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 네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 너무 급하다고 좀 제발 좀 취재를 부탁드린다. 근데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는 좀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뭐 취재는 안 하고 있었고 보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냥, 취재하기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 와서 꼭 좀 취재가 부탁드린다고 그런 거였어. 누구 어떻게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나니까. 이두엽 선생님이 이두엽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아, 네.
저희 이제 좀 그 막걸리 학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네.
그 저희랑도 좀 잘 알고 네. 전주 가서도 이제 막 저희 회사 MT 갔을 때도 전주에 이제 뭐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대책위원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두엽 선생님이
생각보다 발이 넓으시네요.
알려주셨다고.
아, 네.
아 네. 이러면서 그래서 네. 갔죠. 네,
막걸리가 뭔지. 예, 아무튼
예,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얘기를 듣고
네.
어쨌든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점이죠. 사실은 그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테니 나가라. 대형 프랜차이즈 처음에 그러니까 말도 여러 가지 좀 바뀌었어요. 뭐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냥 얄짤 없이 쫓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한 거죠.
아니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법에 보호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소유권이잖아요. 건물이 네. 건물 자기 건물 자기가 재건축하겠다는데 그럼 거기 세입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
아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
네, 그렇죠.
계약이 남았을 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계약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계약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사실은 약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연예인에서 더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더 많이 피해 봤어요. 싸이한테 좀 미안해요. 싸이라는 걸 제가 테이크아웃 드로잉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전 제목이 무조건 싸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싸이 변호사가 아예 그냥 허한 기사를 딱 찍었다면서요.
법원에 제출한 무슨 진술서인가 뭐에 네. 이 싸이 변호사가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한도전에 네. 그 변호사로도 출연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주 괘씸한 저는 집에서 보다가 막 캐분노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 YG 이사기도 하거든요, 변호사가.
아, 그래서 내부인이구나. 예.
예, 그 싸이 변호사가 그 법원에 제출한 진술 중에서 모 매체 기자는
네.
지금 이 건물 관련된 소송에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세입자 편을 들어서 무수하게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싸이가 합의를 해서 네. 합의금을 돈을 주면은 이 매체에 광고를 하든가 일정 부분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진짜 돈을 받았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네.
드로잉 측을 만나서
네.
이거 이 사람 말대로 해달라. 이거 안 주면 난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가 난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오명까지 쓰여졌는데
네.
돈까지 안 주면 난 너무 섭섭해서 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소송 걸겠다.
돈이야 줘라 돈이야
줘. 돈 줘라 돈 줘. 아니면 광고라도 줘라. 프레시안 힘든데.
네.
아 근데 안 주시더라고. 진짜.
아니 어쨌든 그냥 이건 그래도 화제 기사 이사 덕분에 좀 잘 된 거잖아요. 그래도.
아 뭐 저 때문에 잘 됐겠어요. 뭐 PD 수첩 한 방에 끝났는데.
아니 그래도 프레시안에서 기사가 나갔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물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네네. 그. 강물도
네.
큰 강물도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저 산꼭대기 예, 산꼭대기 착 해서 똑똑똑 떨어지는
네.
예, 그 물방울에서 시작되는 거죠. 프레시안이 전 딱 그 물방울이었고 네. 이 강물이
그렇죠.
피디수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피디수첩이었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계속 프레시안 기사가 있었던 거죠.
아 이런 자뻑이 아니면 못 버틴다니까.
아니 돈도 못 받고 마냐 광고도 안 해주고 마냐. 잘못 못됐네. 근데 합의하고 나서 또 이슈가 있지 않았었나요?
싸이요?
네. 네.
합의하고 나서는
끝났나요?
합의하고 나서는 굉장히 세련됐었어요. 싸이가 직접 그 합의하는 날 드로잉 측을 방문했어요.
우와.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 나누고
네.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사과드린다. 1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대책이 테이크아웃 드로잉 대책위가 있었거든요. 대책위원들한테 다 사과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다 모든 걸 다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와.
근데 저는 개뿔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모르는 이유가 없죠.
그 몇십억짜리 하는 건물의 문제가 네.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데 어쨌든 네. 몰랐다는 걸로 퉁치고
네, 네.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감정은 감정대로 상했는데
사실 이 연예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닉상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 결국은 다 강제집행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취재하셨으니까 강제집행 관련해서 혹시 뭐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연예인들이 건물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연예인들만 많이 할까?
물론 뭐 다들 하죠. 예.
연예인 뭐 서장훈 같은 경우 착한 건물주로 유명하잖아요.
예, 예. 임대료 젊은 것
그런 같고. 식으로 건물로서 월세를 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세입자들이랑 상생하는 관계로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는 시세 차익 뭐 강남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뭐 50억을 주 산 다음에 2년 뒤에 뭐 80억으로 뻥튀기 한 다음에 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리쌍이 딱 그 케이스 아닌가요?
예, 리쌍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지금
결국에는 차익을 얻었잖아요.
이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낸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건물을 팔아버린 거죠. 사실 그러니 참 이게 뭔가 쉽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가능한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투기로서의 건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드는 건 저는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해요.
강제집행이 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해도 되게끔 만들어놔 있으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법이 허락한 폭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누구냐 그 저기 재윤경 위원
네, 네.
재윤경 위원님 관련 이제 입법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네.
인터뷰도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이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강제 집행은 사실 현장에서 보면 무법천지예요.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막막한데.
네, 그냥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개고장을 날리잖아요. 네네. 법집행관이 개고장에서 언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통지를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막으려고 이제 연대하는 사람들이 막 와요. 뭐 노동당, 정의당 쪽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이제 법집행관이 와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와 사람들이 와요. 막 정말 진짜
음역대기 오죠.
진짜 떡대 정말 좋아요. 네네. 떡대 진짜 좋은 애들이 와요. 떡대 진짜 좋은 애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치워요. 소위 말하는 치워요. 바리케이트를 한 명씩 끌어내요.
사람을 치우는 거.
사람을 치워요.
네네.
그렇게 돼요. 그걸 위해서 고용을 해요. 건물주의 용역들을.
아니 그러니까 사설 용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설 용역이 어떤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는 경비를 돕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식으로 돼 있는데 폭력을 예. 행사하라고는 안 돼 있지.
돕는다는 범위가 애매하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워요.
네.
그리고 다 쫓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법원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들어가서 집기를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 속한 용역들은 그 집기를 건드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 법적으로. 이 법적으로는 법원에서 속한 용역들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다 끄집어내면 이제 법 집행관이 그러니까 철거가 완료됐다. 명도 소송이 완료됐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럼 끝. 강제 집행이 진행된 거 완료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법원 용역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늙으셨어요. 50대, 네. 60대 비리비리해요. 탁 치면 목 꺾일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연대한 분들이랑 붙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쪽수로도 안 되고 네. 뭐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이제 법집행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하시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그거 허가해달라고. 어, 그래 그러면은 저희는 200명 정도 고용해서 갈게요. 그러면은 되게 수월하게 됩니다. 그럼 집행관은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야. 새벽 6시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들이 그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관이 허용을 해줘야 돼요. 아.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를 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법원 용역들은
네.
법원 용역 조끼를 입어요.
네네.
초록색. 근데 이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들은 시큐리티라는 조끼 있잖아요. 막 그 막 그 막 경찰 막 그 막 그 특공대 있죠.
네네.
검은 옷에 그런 거 쫙 입고 딱 와요. 딱 보면 쌀벌해요. 진짜 걔네들은 법원 용역들은 한 대 탁 맞으면 목 꺾일 것 같은데 얘네들은 한 대 때리면 다른 사람들이 목에 꺾일 것 같아.
아, 네.
아니 이제 걔네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 치우는 식이 돼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얼마 전에 그 공중류빨인가 손가락 자르고
손가락 예 손가락이 절단됐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그 사설 용역들 일종의 그런 이제 손가락에 잘리는 폭력을 쓴 거잖아요.
썼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되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 경찰이 그 현장에 있어도 모른 척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은 눈 감고 에, 있죠.
눈 감고 있죠. 불러도 그냥 뭐 민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엄연하게 법 집행이잖아요.
그러게요.
명도 소송이
법 집행인데
강제 집행인데
네.
이걸 민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 경찰이 민사라고 민사끼리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법 집행관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아,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럼 뭐예요? 법 집행관은?
개인 사업자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법 집행관은 네.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은퇴한 사람들. 그래서 얘들은 명도 소송이라든가 건물 그 경매
네.
그 건에 맞춰서 수수료를 받는 식인 거예요.
일종의 네. 사업이네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거리를 주고
네.
그리고 그 일거리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 일거리를 건물주 이 사람들한테 받는 식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상한 구조다. 개인 사업자가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건물주가 또 사설 용역을 고용하고.
네. 근데 그 건물주가 고용한 사설 용역들 비용은
네.
건물주가 또 다 비용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줘요?
세입자한테 전가해요.
에?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까든가 세입자의 가압류를 걸어서 가압류는 가능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걸 고용해서
아, 그러면 건물주는 정말 마음 편히 막 많이 고용하겠네.
어이 뭐 확실하게 하죠. 확실하게.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 보증금은 어쨌든 끝까지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3천만 원, 4천만 원. 네,
보증금 까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명도소송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보증금이 이제 용역 그 비용으로 다 쓰이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싸우기 어렵네요.
싸우기 어렵죠. 이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보통 용자가 아니고서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테이크 아웃 드로잉도 건물주가 싸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사과를 받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얘기됐던 그렇게 논란됐고 서울시에서 중재까지 했던 공시책방도 정말 짓구리만큼 보상금 받고 그냥 이전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리쌍 리싸웠던 우장창창 네. 뭐 그것도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법 자체가 세입자한테는 너무나 불리해요.
정말 불리하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네. 상생하는 방식으로 건물주가 치고 빠지는 식으로 투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정말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세입자가 오랫동안 장사하게끔 만들고 네네. 그리고 건물주는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이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입을 목표로 해야지
그쵸.
시세 차익을 목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엄청 생겨요. 근데 자본주의의 이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 재윤경 위원 입법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법 집행관이 네. 책임을 강화시킨 거예요.
아 집행관의 책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집행관이 네. 이 있는 강제 집행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네.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무조건 법 집행관이 책임지는 거. 그리고 뭐 건물주 용역이 뭐 문제 사고 치고 뭐 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집행관, 네. 집행관 책임으로 다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행관이 함부로 이제 사설 용역을 허락하지 않겠네요.
사설 용역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훨씬 더 이제 신신 네. 뭐 조심해야 되겠죠. 네, 더 조심하고 더 읽을 수 있도록 더 감시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고 안 나게 해 원칙으로
이렇게 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을 투입하지 못하게끔 했어요.
아, 아예 그게 법적으로 네, 입법이 네,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막 그러니까 일단 뭐 안 된다고 써놓는 건가 입법에다가는 그냥?
안 된다고 써놓는 거죠. 근데 뭐 또 다른 편법이 생길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법원 소속 용역으로
그러니까 해서 뭐 옷만 갈아입혀서 남자.
막거래 시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법 집행관의 책임 의무성은 너무나 커지는 식이 그렇죠, 될 테니까 커지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또 반발도 커요. 그럼 뭐 강제 집행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 한번 탁 치면 꺾일
네,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우기기로 버티기로 하면은 끝나는 거냐 이런 식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가장 투기가 가장 손쉽게 될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탁 막아버리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회에서 통과 될지 좀 모르겠지만 네네. 통과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강제 집행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 논리는 뭐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거죠.
재산권이요?
아니 재산권이 침해되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네. 거죠. 리쌍 그 건물이 38억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네. 38억을 4%로 치면은 네. 1년에
이자가
네. 이자만 1년에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쓰려면은
빨리 세입자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빨리 나가야죠. 빨리 그걸 하려면.
근데 버티고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럼 내 재산권 침해되고.
틀린 말은 아니야.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으로 가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뭐 심지어 용어도 모르는 사람도 아직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잘 체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좀 뭔가 우리 사회에서 좀 바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네.
아이참
저는 어려운 걸 던지죠 맨날.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일종의 네, 투자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네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타로 치고 빠지고 파생상품 사가지고 팔고 비트코인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논란이 있는데.
투기도 보니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원래의 목적대로 건물은 사람이 사는 곳.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적인 원제가 맞춰야 되는데 이건 사실 좀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현실은 또 그렇지가 못하죠.
현실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는 게 가장 급선무죠. 지금 박주민 의원실에서 나오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지금 5년으로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도 5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제 맘 놓고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것만 통과돼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가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수치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허완주 기자님이 기억을 못하심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만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기준은 4억 원이며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적용이 안 돼요.
일정한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가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영세한 자영업이 아니라 부유한 자영업이기 때문에 니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통계에 나왔는데 4억 이상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제 서울시에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다 비싸죠.
진짜 워낙... 진짜 무슨 골목 상권 작은데 아니면은
서울 땅값이 얼마인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안 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 올려야지 숫자.
그래서 환산 보증금 수치를 더 올리자.
그렇죠.
그게 맞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남 이제 집값이 들썩거리니까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버리겠다.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금을 해서 뭐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 거둬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짝 쫄죠. 이거 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정책에 위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이 과정에서 그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위반되는 과정까지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점차 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너무 방기했죠 지난 10년 동안.
뭐 아예 조장하는 정부였잖아요.
뭐 빚내서 살아오고 있으니까.
네. 그 이제 화두 기자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미디어 원에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노동 이슈가 진부하다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보고 약간 뭐다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맞아.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 노동 이슈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수박겉하기 식으로 다뤄지는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다시 세상은 왔거든요.
기자들은 근데 좀 이런 거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 이슈가 진부하긴 해요. 식상하고 왜냐하면 써도 바뀌는 게 없으니 그리고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람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이 크죠.
해봤자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네. 뭐 연예 기사 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안철수 바보 이렇게 쓰는 게 더 재밌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문재인 좋아요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고
훨씬 클릭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이 우리 사회에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이고 그게 해법이 참 풀리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는 게 어려우니까 기자들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저도 지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반대로 묻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화기자님은 그래도 뭐 지친다고 하셨지만 10년 넘게 계속 그 노동 이슈를 취재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젠트리피케이션도 뭐 아까 전에 장난식으로 네. 제목에 뭐 싸이 다 달았다는 게
네.
기자들은 그런 진부한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포장해서 대중들한테 어필하고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런 표현으로 섹시하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기자 역할이긴 하죠.
그렇죠. 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계속 사회부 기자 쪽 생활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다시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서민의 편에서 서민들 애하는 기사가 내놓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 소중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정작 본인은 사실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지치기도 할 거고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 뭐 경제나 이런 거 봐 정치하는 기사들에 비교해서 어떠세요? 뭐 애환이 있다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애환이로부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하소연을 좀 해보십시오. 네.
그냥 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자식이든가, 죽은 사람의 아버지든가,
네.
죽은 사람의 동생이든가, 아니면 뭐 정말 그 뭐 대기업의 갑질로 회사가 망한 업체 사장이든가, 젠트리피케이션 뭐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로 사는 시 종이 박스 주워서 뭐 한 달에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자식들은 찾지도 않는 쪽방촌에 사는 할머니든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네요.
만나고 나면은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아유 네. 이거 참 뭐 내가 힘도 없고 내가 MBC도 아니고 네. PD 수첩도 아니고 내가
네, 네.
뭐 프레시안이 좋은 매체긴 하지만 뭐 그들보다 영향력 있는 매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아 이걸 이 참 뭘까 싶기도 하고 세상이 왜 변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왜 내가 볼 때의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 거지? 이런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회의도 많이 들죠. 그래서 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1월 20일 날 새벽에 종로 서울장 여관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방화 사건이죠. 그래서 5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고는 사실은 어이없는 사고지만 참 이게 취재할 거리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달방 여관이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죽으신 분들은 그리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일용직이고. 그럼 참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 미치광이 한 명의 실수로 너무나 손쉽게 사라지는 생명들. 왜 그 생명들은 이 저소득층 일용직 노동자들일까? 왜 이 미치광이들은 저 좋은 호텔 스위트룸 가서 화염병을 던지는 건 아닐까? 신호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걸까?
만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 참 되게 슬픈 거예요. 그 방화를 저지른 사람도 50대의 중국집 배달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뭔가 되게 말로 얘기하기 어려운 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코드가 그 방화 사건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좀 그래도 그런 현장 가면 힘드니까.
아 너무 힘들어서.
힘들 것 같으니까.
네. 예.
아, 뭐 취재도 잘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에휴 됐다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안 좋죠. 아
찝찝하지 않아.
내가 어느 순간 좀 초심을 잃었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그런 지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가 조금 저를 힘들게 하죠.
그래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어떤 빚진 마음 같은 게 있는 거네요. 예.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사회부 기자에 대해서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예, 예.
좀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 정말 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네.
충분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중요하죠.
그럼 뭐 이건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네.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약간 위로의 말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직업이잖아요. 맨날 찡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아파요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되게 소중한 직업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있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회부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바뀐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취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고 그런 안 좋은 게 있고 우리가 봐야 될 슬픈 현실이 있고 이걸 이제 계속 사람들이 자각을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의사는 돈 많이 벌잖아요. 아니 뭐 그리고 어떻게 뭐 우리랑 비교해? 진짜 나 의사만큼 돈 의사의 반만 받아도 나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러게요. 이 사회부 기자는 이게 어디 인맥이 아무런도 안 되네요. 해쳐 보니까
서글퍼요. 그리고 의사는 그렇게 하면 고맙다고 하든지, 그리고 또 뭐 재벌 뭐 회장 같은 분들 수술해서 막 이렇게 잘해줘봐. 그러면 뭐 또 막 접대도 해주고 막 뭐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사주세요. 책 이름은 현대 조선 잔혹사입니다. 네. 책을 많이 사줘서 이 또 황지현님이 신문을 내고 계속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예, 네. 물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저도 보람 있을 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메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한테 가끔 뜬금없이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기사를 잘 봤다는 등, 뭐 아니면 또 그런 인터뷰했던 당사자한테 고맙다는 연락을 받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굉장히 그때는 정말 아 기자 하길 잘했구나 한 5분 정도.
5분 이상 안 가는구나.
아, 그 쉽지 않아. 5분. 옛날에 한 10분 갔는데 지금 5분 정도.
아, 근데 진짜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프레시안 조합원이 되기 전에 유일하게 읽은 기사가 화환주 기자 기사였어요.
어떤 거? 기억 안 나죠?
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아무튼 내 기억 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되게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는 그게 허한주 기자님 쓰신 기사인지도 몰랐었어. 그냥 프레시안 자체에서 그때는 관심이 없던 지점이었으니까. 그냥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무슨 이런 기사가 있네라고 사실은 봤던 게, 나중에 조합원이 되고 나서 다시 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프레시안은 기억했으니까, 프레시안이라는 건 내가 알았으니까 검색해서 보다가 이 허한주 기자 쓰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자라는 일을 하는 게 자꾸 이제 꼰대 같은 이야기라서 좀 손발이 오글거리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꼰대 얘기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저수지에 앉아서 돌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던지니까 막 팔도 아프고 단순 반복이고 지루하고 막 이런데, 언젠가는 돌을 계속 그렇게 던지면 저수지 위에 돌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딱 아유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돌 하나만 더 던졌으면,
그렇죠,
그게 올라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더 던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또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도 아 내가 지쳐서 이제 내가 포기하고 가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또 그 돌을 계속 던지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가끔 자유할 때,
네네네.
아 뽕이 좀 필요해 이럴 때, 네네. 그래 나는 이래야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기자인들도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프레시안 기사들이 정말 물론 다 좋은 기사인데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는 기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한주 기사님 기사는 가슴을 움직이는 기사가 되게 많아요.
그냥 머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람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유, 이제 프레시안 기사 중에는 드물게도 약간 이제 인간미가 있는 기사가 제가 보기엔 허한주 기사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되게 좋은 기사인데 그 약간 이제 분석적이고 아니, 그런 게 있어. 약간
아사범님 제가 뭐 소고기를 한번 사야 되나?
네, 아무튼.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 소고기에 와인을 한잔하는 분위기인데.
갈까요? 녹음 끝나고. 네. 하신 것 같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초대해 드린 것도 있어요. 약간 이제 이런 걸 나만 할 수는 없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알고, 네. 같이 우리 뽕을 맞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진보론이 왜 필요하지? 이런 분들 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사회 곳곳에는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것도 이들의 얘기가 점점 미디어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돈이 안 되는 보도에 뭐 기자가 장시간 내보낸다거나, 또 기자들도 당연히 그런 고단한 취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피하게 되고. 근데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정치체적인 뭐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보도가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부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은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나거든요. 그러한 걸 다루는 게 어떤 프레시안 언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프레시안 역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듣고 이 허한주 기자님 같은 분들이 계속 힘들다고 하잖아요. 좋은 보도 하기 원하신다면 일단 조합원 후원 좀 해주시고
화이팅!
네, 좀 책도 좀 사주시고
1+1
네, 광고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정규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푸시캐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시캐는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일반 조합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프레시안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언론사 사주가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소정의 출자금과 월 만 원의 조합비로 언론사 사주가 되어보세요. 정치 권력,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금까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해왔던 언론사 프레시안을 지키는 방법 역시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이 되시면 오프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보고 싶어요! 조합원 가입 문의는 02-722-8545로 하시면 됩니다. 02-722-8545입니다. 또는 www.pression.com PRESSIAN으로 들어오셔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합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freshandpod 홈페이지 Podpression Group 기타 문의 및 건의 사항은 언제든지 openpressia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Podcast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